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장기라는 제목과 함께 익숙하게 읽고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참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이 너무나 생명의 보고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명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지만 몇 분에 대해서만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전체적인 서론인데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지식을 얻고 또는 경험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의 믿음이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지식도 생겨난다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먼저인가 믿는 것이 먼저인가라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 의견의 차이가 다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아는 내용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물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암, 온전한 알미란 내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지식일 터인데 온전한 알모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믿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인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삶의 능력으로서의 지식이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 믿음이 모든 지식의 기초요, 모든 체험의 근거요, 모든 삶의 지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예를 들어 많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열거하면서 처음으로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잠옷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의 명확한 제도가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이고 어떤 것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졌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가 매우 명백하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믿음 없는 사람의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거절당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터인데 거절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임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많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에 출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일을 했다든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라는 그 삶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오직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그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던 그런 삶이었고 또 어떤 특별한 공로를 남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일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시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믿음이란 일상생활에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우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아의 삶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참믿음으로 제시합니다. 노아가 어떤 징조도 없을 때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좌면우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일방적인 순종의 모습이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노아가 그렇게 순종해서 홍수 때 온 가족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돌아받은 것처럼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서 다시 그 산 밑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마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 그에게 넘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 큰 삶의 짐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후에 주시는 결과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을 이 아브라함 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쁨을 날마다 순종의 믿음으로 맛보고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경우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모세의 경우만 더 말씀드려보면 이 모세의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모세의 신앙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애굽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고 장성에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그의 장인이 되고 그의 집에서 40년간 그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으니 한 번도 정상적으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려서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장성한 다음에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인이었으니 어디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신앙의 기원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이 부모로부터 전수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임금의 명령을 도려하지 않고 숨겨 키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임금의 명령이 서슬이 퍼렀던 그 시절에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키웠던 이 부모의 믿음이 그 후에 여러 과정과 경로를 통해서 아들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모세 신앙의 기원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란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가는 것이 되어야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런 부모에서부터 자녀로 이어지는 승계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 위에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점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러 지도자들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신앙이 모든 지식과 경험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신앙이란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신앙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은 일상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신앙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진 자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는데 끝에 보시면 39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오시는 것을 구세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우리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믿음이 이런 내용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보지도 못할 메시아 오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도 구차하게 죽음을 면하려 하지 않고 신앙의 길 굳건히 걸어갔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의 시대에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잘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